우리는 지난 몇 주간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중에 스데반의 설교가 제일 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끝났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같은 설교를 한 베드로의 설교는 그 설교를 들은 청중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설교는 어떤 결과를 갖고 왔을까요? 3,000명은 아니더라도 300이라도 돌아왔나요? 30이라도 돌아왔나요? 역설적으로 스데반의 설교는 청중이 분노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은 이유가 뭐냐? 청중이 그 설교를 듣고 분노했기 때문이에요. 설교학에서 설교자와 청중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교자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감동시켜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그 설교를 들은 청중은 설교자의 논리와 설교자의 말에 긍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슴에서 머리에서 아, 그 말이 맞다 하고 긍정이 돼야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서 감정이 교류가 되는 거야. 설교자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들은 청중은 그 진리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설교인데 그것이 시너지 효과인데 스데반의 설교는 듣고 난 청중이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들어서 돌을 던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누가는 이 장면에서 청중의 이런 자세를 누가복음 8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빠져나가서 귀신에게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 그 돼지떼들이 충격을 받고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견딜 수 없어서 그 밑에 있는 호숫가를 향해서 내다치는 거, 그냥 글리 몰려 들어가는 그 장면과 돌을 들고 달려드는 청중의 장면을 오버랩했습니다. 그래서 청중의 그 모습이 귀신 들려서 견딜 수 없어서 뛰어내려가는 돼지떼하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비밀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마음이 혼미하게 되고 이렇게 거부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 끝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오해가 되고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 말에.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마귀 이야기하셔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우리 가슴에 떨어져야 믿음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는데 그 원초적이고 본질적으로 나한테 힘을 주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뭐냐? 그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의 반응이 마치 군대 귀신이 들려서 미친 듯이 호수로 내려달리는 돼지떼와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 이게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인 현상이다. 이것이 누가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가 실패했는가? 아니에요. 3,000명이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명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한 사람을 향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교회사의 예를 들면 영국 교회사에서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설교사에서 설교의 황제라고 일컫는 사람은 스펄전입니다. 이 사람은 16살에 설교를 시작해서 58세에 폐암으로 죽을 때까지 한 교회에서 31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주에 10번씩 설교했는데 그의 주일 설교는 20개 국으로 번역이 돼서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는 평생 63권의 설교집을 냈는데 그게 기독교 역사상 단일 저자로서 가장 많은 설교를 한 남긴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펄천을 어떤 사람이 그를 변하게 한 설교자가 누구냐? 이런 위대한 스펄천을 변화시킨 설교자는 누구냐? 이름이 없어요.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몰라요. 그의 나이 16살 되는 해 1850년 1월 6일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스펄처는 자신의 교회를 가다가 도저히 눈 때문에 눈보라 때문에 갈 수 없어서 마침 눈에 보이는 한 교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설교자가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서로 둘러보다가 한 허름한 노동자가 성경을 들고 강단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강단에 올라간 설교자가 성경을 읽었는데 시편 45편 22절에 본문을 읽었습니다.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것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네가 할 일은 없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봐라는 그 말, 원래 본문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가 본문인데 그 본문을 이름 없는 설교자가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네가 할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스펄천이 한 말이 그겁니다. 그 설교가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훗날에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나는 구원의 길을 봤다. 그 설교가 나를 향하고 있었다. 마치 스데반의 긴 설교가 그 수천 명이 들었지만 한 사람 반항하고 거역하는 사울을 향해 있었듯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게 어느 날 그 설교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스펄천이 이름 없는 설교자를 통해서 쓰임을 받고 그 변화된 스펄천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설교자의 힘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따라서 누가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변화에서 얘기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청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설교를 듣는데 성령이 그때 오셨어요. 정확하게 누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가 뭐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송함을 받는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 말씀은 성령이 오시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에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씀을 들어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정확한 표현이에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열린다는 말이 닫혀진 문이 두 개의 닫혀진 문이 활짝 열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빛이 없었어요. 근데 문이 열리면서 열려진 문 사이에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이 루디아의 가슴 속에 비춰지는데 언제 비춰졌느냐?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열려지면서 생명의 줄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누가가 누가복음 8장에 돼지떼의 이야기를 하면서 청중과 돼지떼를 비유하고 루디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설교가 행해지는 그 현장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가슴에는 계속 사탄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의 가슴 속에는 이 설교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딱 한 사람의 변화를 갖고 와요.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 변화도요, 설교를 들었을 때는 당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설교를 들을 때 더욱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울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그는 7장 5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옷을 자기 발에 놓았을 때 스데반을 죽이게 그의 권위로 스데반을 죽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설교는 청중의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할 때 인간의 자아는 분노해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대해서 끊임없이 거역해요. 예수가 죽었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얘기할 때 나의 손상된 자아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았느냐고 이 비이성적이고 이 자연적이지 않은 이 설교에 대해서 내 자아는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현장 속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부딪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울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이 어떻게 관여했는가 분명히 얘기하죠.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나하고 상대방이 어떤 이슈를 놓고 마음이 하나 돼서 너무 만족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살다가 어떤 일을 의논하고 야 여보 당신 이거 진짜 잘했다. 야, 여보 당신도 진짜 잘했다고 둘이 마음이 흡족해서 박수치는 거 그게 뭐냐? 마땅히 여겼다라는 헬라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돌을 들어서 던지는 것과 사울이 그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는 마음이 딱 일치가 돼서 만족감을 느꼈을 때 쓰는 단어가 뭐냐? 만족하게, 마땅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여요. 근데 나중에 로마서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왜 자기가 이렇게 했는가를 고백해요. 로마서 10장이 무슨 얘기냐? 유대인의 구원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으로 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뭐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은 행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로마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분노한 게 뭐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서 계시다는 그 말이 사울의 가슴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은 예수의 그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런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바울의 변화가 설교자 스데반의 쓰임이 있던 거죠. 이게 설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사울의 변화를 위해서 이 스데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따라서 어느 날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죽은 자는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고 믿었던 내 이성 속에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당신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내 스스로 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뭘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는 이렇게 사울의 변화를 갖고 와요. 그러면서 박해가 일어나요.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고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지금까지 이미 이 앞에서도 박해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한 번도 크다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는 그냥 박해가 아니라 1장과 2절에 보면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크다는 말을 썼어요. 따라서 우리는 물어보게 되죠. 어느 정도로 큰 박해냐? 누가는 그 큰 박해를 3절에 설명해요.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는 이 자리에서 이 3절에서 세 가지 사실을 얘기해요. 첫째는 잔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잔멸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 이게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TV 프로그램에 사자가 얼룩말이 뛰어가는데 뒤에 쳐져서 힘없는 얼룩말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 얼룩말을 잡아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만 남겨두고 온 살을 다 발라먹어요. 그게 뭐냐? 잔멸이에요. 그러니까 맹수가 연약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뼈만 남기고 완전히 뜯어먹는 거, 그게 뭐냐? 잔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했냐? 그렇게 잔멸하려고 열심을 갖고 사울이 뛰어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 누가가 또 쓴 단어는 집집마다라는 단어예요. 아니 교회를 박해하는데 왜 집에 들어가죠? 그것은 그 당시 교회가 가정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더라. 어디서 모였느냐?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집회가 열리는 곳마다 잡아 들어가서 사람들을 잡기 시작했죠. 마치 중국의 공산당이 어디서 모이나 잘 지켜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를 추방하고 거기 있는 신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죠. 그게 박해예요, 박해. 큰 박해가 일어나죠. 지켜봤다가 더 이상 커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손을 대기 시작한 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가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세 번째, 누가가 이게 큰 박해라는 걸 알린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예요, 여자. 남녀를 잡았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 전통에서, 여자와 아이는 손대지 않아요. 조폭 세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은 손대지 마라. 영화 대사 아니에요. 가족은 손대지 말자. 우리끼리 싸워도 유대 전통이 뭐냐? 여자하고 아이는 손대지 않아요. 근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냐? 여자를 잡아다가 끌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본문을 그대로 설명해요.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 사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청했느냐? 그 이유를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불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남자 여자를 물러나고 다 잡아들일 수 있도록 누가 뒤에서 조정했냐? 산헤드린 공회라. 산헤드린 공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바리새인인 사울이 개인적으로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원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메섹까지 가서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서 남녀를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 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탄은 예루살렘 교회만 이렇게 무너뜨리면 복음의 역사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교회를 공격했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가면 교회가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깜짝 놀라는 단어가 나와요. 교회가 이렇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없애려고 잔인하게 공격했는데 그것이 8장 2절 1, 3절의 얘기인데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도는 움직일 수 없고 평신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에 의해서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생겨서 9장 31절에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서 수가 많아지고 든든해지고 평안해졌다는 얘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사탄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이면 복음의 역사가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병기는 부활이에요. 그렇게 죽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과 임금이 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 그러면서 이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사탄의 박해. 산헤드린 공회와 사울을 통한 이 사탄의 악한 세력이 잔멸한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박해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병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사마리아까지 가면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죽음과 박해는 사단이 만들어내는 방법인데 부활과 부흥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죽을 것 같은 인생, 고난과 박해가 많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밀의 병기가 부활이요,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너를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으로 인도할 거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살아가면서 아,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는 죽음이다 라고 생각할 때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가 살리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사단의 이 전략을 하나님이 위대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면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맞는데 믿어지는 것이 없는 현대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어지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믿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라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인 사랑하심과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응답의 보장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